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 학교에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자기가 정말로 존경하는 어떤 사람을 뜻하지 않은 순간에 만났던 적이 있으세요?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나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자기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을 만난 그런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혹시 있으세요? 예, 사실 그러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존경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어떤 정말로 그런 깊은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늘상 설교에 자주 인용하지만은 제가 존경하는 그 유진 피로슨을 그 컨퍼런스에서 뵌거나. 또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을 어떤 컨퍼런스에서 뵈면서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회자로서 굉장히 도전받고 힘이 됐던 그런 순간들을 저는 떠올립니다. 또 그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한 며칠 동안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정말로 존경하지만 많이 어떤 나눔을 가져보진 못했는데 함께 2박 3일 정도를 같이 보내면서 정말로 이렇게 큰 배움을 가졌던 그런 순간들을 목회자로서 저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 혹은 뭐 어떤 계기가 됐던 간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을 만났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어떤 느낌이신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죠.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마치 저의 경험처럼 그렇게 준비되고 예비되고 내가 어디 컨퍼런스 가서 누구를 만날 거야 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물론 그 메시지가 1차적으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마리아에게 또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갖다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원한 생명, 영원함의 가치를 좀 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의 가치를 좀 보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는 우리 그 20장 10절에서 제자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는 오늘 본문의 시작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여전히 울고 있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거기 보니까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천사 둘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13절에 마리아야 왜 우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만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마리아는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보다는 예수는 죽었는데 그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이렇게 천사와 대화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누군가 마리아의 뒤로 조용히 다가오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누군지 모르는 거죠. 갑자기 인기척을 느껴서 뒤에 누군가 있다라는 것을 느껴서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거기에 누가 서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몰랐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너무나 놀라운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을까라는 예수의 부활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울고 있고 그렇게 뒤로 돌아왔던, 뒤에 조용히 다가오셨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마리아를 향해서 15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하십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고 있느냐? 두 가지죠.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고 있느냐? 여러분,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무덤이 있었던 언덕, 무덤이 있었던 동산을 지키고 있었던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무덤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는 예수의 질문 앞에 마리아는 당신이 동산지기이고 죽은 예수를 어디다 옮겨 놓았다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잘 모시겠습니다. 잘 장사 지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몸의 상태나 아니면 그 상상력의 빈곤 때문에, 영적인 상상력의 빈곤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은 마리아의 태도가 아니었을까? 마리아의 어떤 관심과 주목이 가 있는 것, 마리아의 모든 시선이 가 있는 곳, 그것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로 이런 거죠. 마리아는 죽은 예수의 시신, 마리아는 죽은 예수의 몸을 찾는데 너무나 마음이 가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것과도, 그 제자들의 태도와도 좀 연결이 되는 건데, 마리아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추모하는데 온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와 대화하면서 정말로 죽은 예수님이 어디로 갔을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에 관심을 쏟고 그것에 집중하느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뒤에 오신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자신의 눈을 두기보다는 정말 좋고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추모하는데 자신의 온 마음을 쏟은 거라는 거죠. 그게 지금 마리아의 시선이 가 있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아니야, 그것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변하지 않을 것, 새로운 것을 향해서 눈을 돌리라고 마리아의 관심과 마리아의 주목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했던 질문이나 예수님이 했던 질문이나 같은 질문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그것은 천사도 했었고 예수님도 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만 하셨던 질문이 더 중요한 거죠. 마리아야,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야, 누구를 찾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그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죽은 예수를 찾지 말고 부활한 예수를 찾으라는 도전인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마리아야, 누구를 찾고 있느냐. 너는 지금 죽은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너에게 온 부활하신 생명이신 예수를 찾아야 한다라고 마리아를 그렇게 끌고 당기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는 15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이 동산지기면 그러죠. 당신이 동산지기면. 아마 여러 군데에서 그런 글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15절에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바로 이 마리아의 말, 동산지기로 표현한 그 단어를 갖다가 삽입시키면서 어쩌면은 이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동산지기의 의미를, 아니면 또 다른 가든, 또 다른 동산의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불러일으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쩌면은 요한이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동산이라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산의 직위, 동산의 주인은 바로 타락한 이전에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요한복음이 시작하면서 나오는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장치를, 어떤 표현을 요한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영원한 동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영원한 동산의 주인이신, 다시 말해서 동산 직위이신 예수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바로 그것이 요한의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자, 16절에 보니까는 마리아에게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신 후에 16절에서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거죠. 그제서야 마리아가 예수를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힌트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라부니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그 장면, 다시 말해서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죽은 것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있던 마리아의 시선을 영원한 동산직이 되신 생명이 되신 예수께로 바라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마리아라고 하고 그렇게 불렀을 때 그때 마리아의 눈이 떠져서 영원한 동산직이신 선생님이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주시는 메시지처럼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마리아를 부르신 예수님이 똑같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시고 초청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영원한 동산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레베카 페펫의 죄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레베카 피펫에 따르면 그 사람은 죄를 갖다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중한 것이 깨졌을 때 비극적이라고 말합니다. 집에 고려청자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네, 어떤 굉장히 좋은 것이 깨졌을 때, 뭐 요즘 같으면은 뭐 예를 들면 수호 형제가 오늘 늦게 왔으니까, 네, 희생제물이 되셔서 수호 형제가 무슨 굉장히 비싼 피규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규어가 있는데 수찬 형제가 와가지고 형 이거 뭐예요? 그러다 깨버렸어. 네, 박살내 버렸어요. 네, 소중한 것이 깨지면은 우리 뭐라 그럽니까? 너무 비극적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레베카 피펫에 따르면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 깨진 상태를 우리는 죄라고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중한 것이 깨진 상태를 우리는 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자면은 타락 이전에 그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것, 영원한 동산직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일시적인 것들, 영원하지 못할 것들,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에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거기에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멀어진 것, 깨어진 것, 끊어진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죽어있는 것에 시신을 두고 있고 우리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을 알아보지 못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죄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의 본질이나 죄의 본질은 어떤 법률을 위반했다, 어떤 나쁜 짓을 했다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질서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 유명한 프랑스의 시모느 베이유가 얘기한 것처럼 죄악이란 것은 모든 공허한 것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죄악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소중한 것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뻥 뚫어져 버린 그 구멍을 하나님이 아닌 별이 별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죄 이전에, 우리가 어떤 코드로서의 무슨 잘못을 하기 이전에 다른 무엇으로 이 뻥 뚫린 구멍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게 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막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건 거죠. 마리아처럼 죽어버린 것, 일시적인 것, 아니 죄의 정의에 비추어 보자면 우리의 입 뚫어져 버린 구멍을 채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무엇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거기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영원한 새 생명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야 한다라는 그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정말로 그런 의미에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무엇,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으로만 여러분들의 빈 곳을 채우고 그것으로서 살아가고 신앙을 배워나가고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가장 영원한 생명의 첫걸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친밀함으로 묶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친밀함으로 묶어주세요. 오늘 16절과 17절에 보면은, 16절과 17절은요, 본문 그대로 읽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장면 안에서 드러나는 그림을 잘 상상하면서, 그러면서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글로는 다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 두 구절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잘 그려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16절에 보니까는 마리아야 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시죠. 그리고 마리아는 돌아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선생님 하고 부르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17절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야,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마리아야, 내게 don't touch me. 그렇죠?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여러분, 이 장면을 그린 아마 그 여러 가지 중세시대의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그 지오토 본데인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그 화가가 그린 그 그림을 보면은 가장 유명한, 이 장면을 그린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라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오토 본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면은 마리아는 당연히 무릎을 꿇고 있겠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있고 예수님은 오른손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가고 계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왼손으로는 손을 뻗어서 자기를 만지려고 하는 마리아를 왼손으로는 이렇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밀치고 계시는 거죠. 아마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은 그 지오토 본데인이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린 그 그림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나 해석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Don't touch me는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에게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하실 거면 일관성 있게 저 뒤에 가서 도마에게도 너 나를 만지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도마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네가 알았던 예수가 바로 나다. 도마에게는 허락하시잖아요. 네, 마리아는 못 만지게 하시고 도마는 만지게 하시고 뭐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는 정확한 번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확한 번역은 이겁니다. Do not hold on to me. Do not cling to me. 내게 매달려 있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내게 매달려 있지 말아라. Do not hold on to me. 다시 말해서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연결되어야 하는 거죠. 그림 언어로 보자면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이렇게 부르시니까는 마리아는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선생님 하고 부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감격에 겨워서 이렇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포옹을 하거나 최소한도 예수님께 친밀감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우리가 반가운 사람 만나면 그러잖아요. 얼마만이었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너무 반가워서 이러는 장면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리아의 감격을 예수님이 물리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설교 20장을 듣고 있는데 여기서 멀지 않은 14장에서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보면은 16장 22절에 뭐 계속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슬퍼하지 마라. 그걸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16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그렇죠?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니까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죽게 되면은 너희가 잠시 동안 나를 보니까 근심에 쌓일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마리아가 근심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슬펐잖아요. 그런데 16장 22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이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아 갈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앞에 나타났을 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를 다시 보게 되니까 너무 기뻐서 예수를 붙잡고 감격하고 포옹한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로 하여금 그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지 말아라. 지금 네가 나를 보고 기뻐하는 거 알겠는데 Do not hold on to me. 아니면은 Do not hold on to this moment가 되겠죠. 너무 이 순간에만 계속 머물러 있지 말아라. Do not cling to me. 이것이 바로 본문의 의미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네가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비판을 받고 모욕을 받고 죽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기적을 행하신 것 때문에? 아니죠. 가장 큰 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그 불렀던 것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비판과 심판의 이유가 됐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는 첫 말씀이 뭡니까? 17절에 보니까는 내게 손을 대지 말고, 그리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의 아버지 곧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가서 전해라.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정말 가까운 친밀감으로 묶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은 여러분들 대부분의 자녀들이 어리지만 여러분들 한번 그 여러분들의 뭐 사춘기 때나 혹은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도 보통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은 그래서 좋지 않아서 싸우고 있다. 그러면은 되게 집에서 중간 역할을 누가 하세요? 엄마가 하시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하시잖아요. 뭐 남편한테 아 여보 얘가 잘못했대잖아요. 실제로 아들은 아직 잘못했다는 마음이 없는데 그렇죠? 아 여보 얘가 잘못했대잖아요.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또 내키지 않는 자식을 자꾸 밀어서 너 아빠한테 가서 빨리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든 자식과 아버지를 연결해 주는 게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엄마인데 그렇지 않은 분은 엄마도 계시죠. 내가 봐도 네가 잘못했어. 뭐 이런 엄마도 계시지만 되게 그런 엄마가 계시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예수님이 예, 아버지와 자식 사이 중간에 엄마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엄마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지 않지만 마태마가 누가에 나오는 공간복음에 가서 보세요. 공간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감히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갈 수 없었는데 다시 말해서 화해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엄마 역할, 화해자 역할을 하셔서 인간을 우리의 손을 끄집어 이끌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서 화해자 역할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리마인드 시켜 주시는 거죠. 너희 하나님 되신다. 너희 아버지 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 그것을 마리아 너만 누릴 것이 아니라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가서 세상 가운데 이야기해라.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부끄럽다라는 그 순간에도 지금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나가서 너희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아라. 너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사명을 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어있는 것에 일시적인 것에 온 신경이 쏠려 있었던 마리아의 시선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이끌어주셨고 또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보내시는 거죠. 16장 22절 말씀처럼 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온 생애를 보면은 드러나지 않는 한 여인들, 물론 마리아 외에도 여러 그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이 있었죠. 예, 그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여자 제자들을 이제는 공생애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던 그 여자 제자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가장 복음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메시지, 그 부활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그 하찮은 여자를 통해서, 요즘 같은 때 트럼프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하찮은 여자를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거기에 정말로 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어떤 중요하고도 신비한 비밀이 있는 거죠. 마치 이 어린 청소년과 같은 요한을 사용하셔서 요한복음을 쓰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것처럼 하찮은 마리아 같은 여자를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제자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 여자를 사용하셔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많이 배우고 무엇인가 체계가 되어 있고 무엇인가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18절에 보니까는 보세요.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네,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진실하게 전한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레베카 피펫은 빛으로 소금으로 해서 그 책 제목이에요. 빛으로 소금으로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복음, 다시 말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복음의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전하지 않으면 전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 제가 우리 자매를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아 시간도 한 두 시간이 있어야 돼. 시간을 한 딱 확보해놓고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또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뭔가 일목요연하게 쭉 전해야만 그래야 전도지. 예,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나심과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에까지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쭉 전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늘상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추를 누르면은 복음이란 건 말이죠. 뭐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본보기가 이그잼플이 중요하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어땠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땠고 모세의 하나님이 뭐 어떻다고 쭉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리고 자기가 보고 만졌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한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마리아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요즘에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요즘에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요즘에 나에게 주신 어떤 은혜와 사랑, 그것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냥 낭패는 뭐죠? 낭패는 앞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메시지와도 상관이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에 도전을 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하나님이 복음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요즘 나의 삶에 2016년 8월, 9월, 10월, 11월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어떤 친밀하신 하나님이 되시는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게 없으면 그러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예. 복음은 어떤 지식의 전달이 아니어도 좋으니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아주 작게라도 드러나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어떤 나눔, 복음의 전함,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러한 것들을 부탁하신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부탁하셨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로 일시적인 것,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친밀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하찮은 마리아처럼 주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도 복음의 메시지가 비록 단편적이고 파편적일지라도 그렇게라도 나누는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마리아에게처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